이 저녁에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 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르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봤던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이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경험한 경험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그러나 이사야가 받은 그 소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가 하나님부터 죄사면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이 이사야의 소명사건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주지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했던 이사야가 받았던 그 소명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무지에 빠지도록 하는 소명이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게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를 때는 차라리 그냥 그만두라고 소리치는 부모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 자녀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바보 천치로 만들려고 애쓰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맹목의 상태에 빠뜨리도록 작정하신 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의 내용이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어둡게 하라고 하는 바로 그 소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었죠. 도대체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극단적인 처방을 받아야만 되었는가? 우리는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어디를 살펴봐도 우리가 범죄한 백성들 중에 거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 즉 그들의 눈을 감기게, 그들의 귀를 막히게,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라는 이 소명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조처를 당해야만 되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둔해지는 이 형벌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을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7절 이하를 보시면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결국은 우상 숭배자가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으로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사야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편 115편 4절 이하를 보셔도 그 내용이 나타나요. 그들의 우상은 은이요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나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 숭배하는 자가 다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을 마치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가짜 우상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 다름 아니라 영적 무지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갈망하는 존재를 닮거든요. 우상 숭배자들이 왜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느냐? 그것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는 자연적 원리이기 때문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 무지와 맹목의 상태에 내버려 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신을 믿는 신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을 마치 진정한 신으로 여기는 사람은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가 IQ가 아무리 150 이상 되고 그가 아무리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지혜로운 자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흐름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7장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로 받았던 그 소명, 눈을 감기게, 귀가 막히게, 그리고 마음이 어둡도록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결정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이 내용은 유다왕 아하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왕에 대한 기사가 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7장과 8장에서는 아하스 왕의 기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36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에 왕들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고 싶기 때문이고 더불어 우리는 열왕기서와 같은 이런 역사서는 이사야서와 같은 선지서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 두 내용을 함께 종합해서 이해하게 될 때만 비로소 이 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악한 왕으로 잘 알고 있는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다스렸던 주전 8세기 때 흔히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이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은 본성이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존재가 바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요나 선자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을 갔죠?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이 아수르라고 민족은 그 당시에 가장 잔악무도한, 가장 잔인한 족속이었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자신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민족에 대해서는 끝까지 따라가서 철저하게 응징하는 그런 족속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말을 듣지 않으면 산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짓을 한 민족으로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나가 모를 리 없죠. 근데 이런 잔인한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는 필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요나는 잘 알았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죄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필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요나는 이미 내다보고 있었죠. 그 내용이 요나서 4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이죠. 어쨌든 극악무도한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면서 계속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되니 군소국가들은 이 남진 정책을 막아서는 이를 단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힘을 합해서 연대를 해서 남진 정책을 막아서려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이런 시도가 무위로 끝나게 되고 때로는 오히려 호되게 당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군소국가들이 이제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계속 남진 정책을 펼쳐기 때문에 친아수르 정책을 펴든지 아니면 반아수르 정책을 펴든지 이 둘 중에 어느 한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 안에서 그 당시 군소국가에서는 맹주 역할을 했던 아람이 북이스라엘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본래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 쳐내려오니까 자신들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일도 아수르의 그 강대한 힘에 비하면 역부족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반아수르 동맹에 유다까지 가입시켜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왕 아하스는 생각이 달랐어요. 자신은 아수르와 손을 잡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국제정세가 아주 어려워지면 물리적인 어떤 힘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아하스는 아수르와 손을 잡아서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생각이 달랐죠.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를 끌어들여서 반아수르 정책에 연대에 참여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다브엘의 아들을 섭정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의 말을 들어먹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것이죠. 이 소식이 아하스와 또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자 그들은 마치 바람 앞에 수풀처럼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하스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이 두 연합군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도록 수도 예루살렘을 튼튼하게 지키는 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수르 왕에게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게 되었지요. 이 사실은 열왕기하 16장 7절에 잘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디글랏 빌레셀에게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이 원군을 요청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아하스가 했던 이 말 중에 우리가 유익해 봐야 될 말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신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드라는 말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방 나라 왕한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이것은 수치였습니다. 유다왕 다윗이 그리고 유다왕의 계열을 따라 태어나는 모든 유다왕들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온 천지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왕조, 이 다윗왕조에 속해 있었던 아하스가 이방나라인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나는 왕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이 유다왕 아하스가 이방나라 왕을 주인으로 인정한 것이죠. 이뿐 아니라 아하스는 나는 왕의 종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도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 의하면 다윗 언약이 나타나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들은 다름 아니라 다윗 왕조에 속한 왕이에요. 왕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완전히 파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관계를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데 아하스는 당시 국제정세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는 왕의 종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몸을 한껏 낮추면서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사건이긴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지요. 우리 역시도 이런 삶의 위기를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허한 일처럼 보이고 세력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유력한 인사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실리적인 일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유다왕 아하스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난국을 타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당 아하스가 아람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대를 해서 자신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했는가? 이미 이전에 아하스 왕의 아버지였던 요담왕 때 이미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한번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통치 기간에도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열왕기하 16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쳐들어오긴 했지만 함락시키지는 못했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그리고 역대하 28장 5절 이하를 보시면 그때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에게 사로잡히기도 했고 유다 사람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 사건이 나타난 사실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하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왜 유다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해서 자신을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왜 그들의 마음이 바람 앞에 숯불처럼 흔들렸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일에 개입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하여금 아하스를 만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만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아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했을까요? 집에 혼자 두면 우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히로가 아니라고 고개를 지었습니다. 이사야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사야 8장 1절에 보시면 마알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급히 노력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한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숩인데 시아르라는 말은 남은 자라는 말이고 이 숲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는 슈브라는 말이에요.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는 이런 이름의 이름 뜻을 가진 또 한 사람의 아들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스알야숲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6장 13절에 나타나는 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로 상기시켜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혼자 나가지 않고 왜 자신과 함께 아들을 동행해서 동반해서 나가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말을 전한 분은 이사야죠. 이사야가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왜 데리고 나갔습니까? 이사야와 그 다음에 이사야의 아들이 나간 것 자체가 지금 아하스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어떤 위협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를 이미 이사야와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이 아하스 앞에 등장함을 통해서 이미 그 메시지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이 말은 어떤 재난과 불행을 이미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왜 남은 자가 생기겠어요? 심판과 고통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남은 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백성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돌이키질 않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하시긴 하겠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나타내시고 스알야숲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사실을 그들에게 증가하신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다 왕들의 역사를 보세요.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악한 왕들이 계속 일어나다가 히스기야와 같은 그리고 요시야와 같은 그런 개혁적인 왕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 유다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마치 풀무불과도 같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이 말을 우리는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다라는 물리적인 상황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돌아온다라는 이 말은 회개한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을 바꾸면 남은 자는 회개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사로잡혀 가야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서 돌아와야만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남은 자는 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만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사야 당시에 남은 자는 누구냐? 바로 이사야가 남은 자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고로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돌이킴의 은혜를 기대하고 아하스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힘을 합해서 쳐들어오긴 했지만 그들의 도문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왜 그 일이 실패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세우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왕위를 견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다브엘의 아들을 섭정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은 절대로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따라서 메시아 역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 그 내용을 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로서의 계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라고 하다가 나중에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왕의 후손을 절대로 폐위시키지 않고 견고케 하리라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약속이 주어졌으니 당연히 아하스는 믿음을 발휘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를 의지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전쟁을 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을 대비해서 했던 일이 뭡니까? 바깥에 있던 기온 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물의 근원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식량 문제와 식수 문제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아하스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기온 샘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물을 예루살렘 안쪽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성 안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작업이 언제 완성됩니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 완성이 되고 그래서 이 터널을 가리켜 소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이 히스기야 터널이 고고학자들에서 발견이 되어서 지금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고학자들이 그 히스기야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가 자기 아들과 함께 아하스를 만난 그 현장이 바로 아하스가 직접 전쟁을 대비해서 물의 근원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공사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아하스가 지금 이사야와 이사야 아들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와서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윗못 수도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옷을 빨기 위해서 모였던 예루살렘의 관계 수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외적이 닥치면 제일 공격을 받기 쉬운 곳이죠. 그래서 이사야 36장에도 보시면 히스기야 때에도 아수를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바로 이 장소였음을 알 수 있고 히스기야도 이것이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내신 거죠, 이사야를? 바로 그 공격의 타겟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장소에 이사야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유다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서서 예루살렘 향해서 항복하라고 외쳤던 바로 그 장소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장소가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을 때 얼마나 자기 백성이 조롱을 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약속을 믿고 의지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불신의 역사로 인해가지고 그 윗모수도 세탁자 밭에 서서 아수르 왕, 아수르의 군대장관인 랍사게가 조롱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치욕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 어떤 말을 듣습니까? 이사야로부터 이런 말을 듣죠.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 아들이라도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다.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왕이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가리키죠. 에브라임의 머리, 즉 수도는 사마리아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65년 내에 다 망할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말 뒤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면 유다가 이런 면에서 여호와를 권위자로, 여호와를 머리로 삼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 굳게 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여호와를 머리로 삼지 않고 이방왕을 머리로 삼아 디글라팔레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는 왕의 종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미 아하스는 마음이 아수르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왕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왕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이미 내려놓은 결론을 기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자신이 내려놓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셔도 내 마음을 언제든지 주의 뜻이면 바꾸리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로 주의 뜻이 드러나면 그 즉시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자신은 마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동반해서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는 세상 나라를 의지할 마음을 이미 굳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로 볼 때는 아하스의 결정은 상당히 지혜로운 결정처럼 보입니다. 전쟁을 해도 상대할 만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했다가는 그 나라가 존립이 위태로워지니까 차라리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지요?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위기를 그때는 살짝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하스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교회요 신자로서 세상과 세상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삶이 왜 꼬이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서 꼬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유익, 돈, 자신에게 주어질 어떤 메리트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보이고 그것 때문에 마땅히 신자로서 내리지 않아야 될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런 면에서 아하스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믿지 못하니까 내가 믿음의 징조를 보여주겠다. 너는 나한테 징조를 구하라. 그야말로 백지 수표를 내밀었어요.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징조를 구하라고 했지만 아하스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 세상 나라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조차 받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체면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체면을 섬기는 자요. 어떤 일을 할까 말까 결정할 때 나한테 물질적 이익이 있느냐 없냐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고려의 대상으로 삼다면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물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무엇을 고려하는 존재입니까? 도말할 필요 없이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을 고려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뭘 고려한다면 가장 최종적 근거를, 최종적 권위자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또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 때는 이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와 토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는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그분을 의식한 결정, 하나님 그분을 배려한 어떤 결정, 이런 결정을 내리셔야지 그런 결정이 아닌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런 결정의 과정이 신앙생활이죠. 숱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만나지 않아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될지 시작하지 않아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가장 최우선적 고려의 대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최우선적인 어떤 것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신자는 말 그대로 믿는 자예요. 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신이 기대고 집착하는 게 우상이라고. 우상이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하스는 이런 면에서 누가 뭐래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역사서나 선세를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할 때 제일 첫 번째 죄로 언급되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죄입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렇게 뭐 야단법석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부지깽이는 이미 불이 타가지고 바삭바삭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툭 치면 부러져 버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였던 아하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 어찌하리요? 직장 상사가 어찌하리요? 앞으로 닥칠 미래가 나를 어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참된 용기는 이런 믿음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 뭐라고 나를 미혹하고 회유해도 나는 거기에 절대로 빠지지 않아 하는 이 견고한 믿음이 신자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흔히 워드플레이라고 말하죠. 언어 유희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믿으면 든든히 선다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믿어야 든든히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약속에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가 언약을 설명하면서 무조건적 언약 안의 조건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었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무조건적 언약이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잘못했기 때문에 그를 폐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한테 내가 징계는 하겠지만 절대로 왕위를 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무조건적 약속 아닙니까? 어떻게 해도 왕위는 폐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회를 통해서 새로운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 조건은 다름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약속을 우리의 현실로 만드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남이 알 수 없는 험한 일을 한번 해보는 모험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문맥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기를 당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제시하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소망과 구원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물리적인 싸움의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신약의 상황으로 적용하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기보다 한 영혼의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거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다니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간다니 이 무슨 회개한 소리인가 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재단하면서 가장 눈으로 도드라져 보이는 상식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형식일 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그 사람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그런 근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사활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위기 상황에서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효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낙하산의 효력을 어떻게 경험하지요? 뛰어내려야 경험하는 것입니다. 뛰어내리지 않고는 낙하산의 효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믿음은 점잖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믿음의 효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효력은
누가 봐도 이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실적인 결정이다라고 하는 그 결정의 순간 주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요. 누가 봐도 가장 무모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주의 뜻이면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신자들은 이 믿음의 효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저는 이전에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그 믿음의 효력이 뭔지를 상당히 잦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갈 생활비가 없어요, 사실.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7명이 먹고 살 돈이 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전에 전도하러 갔는데 살 집도 없어요.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냥 잤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박광욱 장로의 문에 오셔가지고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외국에 나가서 집 하나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집에서 저희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때 때로는 술 취한 사람이 돈을 집어주는 것으로, 그리고 대전 충남병원 이정은 교수님으로부터 모든 의료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고, 또 박희숙 헤어아트라고 하는 이 헤어샵을 경영하는 분을 통해서 머리도 다 깎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편지 쓴 적이 없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발의함으로 공고해집니다. 성경부 100번 해도 이런 믿음의 결단의 순간에 주의 뜻을 따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믿음의 효력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가장 실제적 현실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가장 중요한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효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700년 전에 오래된 과거의 역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요 말씀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율로 알게 해주셔서 인간의 약속받은 생각과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로 잊지 않게 하시고 무지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뜻이면 그 일을 하리라는 이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복의 그 놀란 풍요로움을 이 생에서도 받아 누리고 영생의 나라에서도 충족히 받아 누리는 이 놀란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는 이런 믿음의 삶과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